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17절 1302쪽쯤 됩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두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두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박국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까지 네 번째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살던 시대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성경의 시대를 우리가 살던 시대랑 비슷한 시대 혹은 완전히 다른 시대 이렇게 양극단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 비해서 고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느리고 변화도 적고 나름대로 평온하고 살기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마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뭐 누리는 전원생활 같은 뭐 이런 어떤 상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주 극단적으로 어렵고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어느 쪽이든 간에 이런 양극단의 이미지들은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왜곡을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 조금 다루었고 했지만 다시 한번 하박국의 시대를 좀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대체로 그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그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래서 주전 7세기에서 6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첫 번째 시간 때 이걸 나눴었어요. 근데 그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냐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처럼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넘쳐나는 그런 황금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교회 성경에 속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세계사 속에서도 굵직굵직하게 다루는 어떤 고대 어떤 나라들 패권국들의 싸움과 그 싸움에 얽힌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그 시기에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땅의 경계선들이 다 바뀌고 있었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떤 세상의 어떤 주권자들이 바뀌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이 두 사람의 일대기만 봐도 이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는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초기 시대인 요시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 이외에는 가장 성군으로 언급되는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전부터 남유다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큰 위협과 고통을 받았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증조할아버지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정말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함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할아버지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과 수모를 겪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이제 아몬은 그 뒤에 왕이 되긴 했는데 겨우 2년 만에 자기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시아는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증조할아버지와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자기 아버지 때 이르기까지 아수르에게 당한 치욕과 고통의 역사를 고스란히 그의 몸에 그의 어떤 DNA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대적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서 전국이 유린을 당해도 그나마 예루살렘이라도 지키면 다행인 수준으로 나라를 명맥을 이어갖고 있을지라도 이 요시아의 마음에는 아수르에 대한 어떤 이 증오, 미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흥 국가 바벨론이 아수르의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전쟁을 하더니 마침내 아수르의 심장과 같은 이 수도 니느웨를 612년, 기원전 612년에 함락을 시켰어요. 아수르의 힘이 아주 급속히 약해졌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너무 힘이 또 약해지면은 이 바벨론이 온 중동의 패권을 이 차지할 것을 걱정했던 애굽이 이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기원전 609년에 대규모 군대를 갈그미스로 파견을 보내요. 원정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아수르에 대한 이 원한이 깊었던 요시아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가는 이 군대가 이 탐탁치 않고 눈에 차지 않는 거죠. 이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다가 무기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무기도에서 전사한 이후에 이제 요시아의 아들인 엘리야김이 아니라 요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그 아들 엘리야김은 이 아버지의 반 이집트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갈그미스로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갔던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지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는 멸망하고 이 느고는 패잔병을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예루살렘에 들른 거예요. 그 사이에 요시아는 이미 죽었고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만에 왕이 세워져 있는데 그 왕을 이 느고가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엘리야김, 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고 그다를 유다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입김으로 왕이 되었다 보니 당장은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에게 조공을 보내다가 3년쯤이 지나서 애굽이 다시 힘을 찾고 군대를 회복하니까 배신하고 애굽에 붙었어요. 이때 바벨론 침공해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여호야김을 죽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명의 왕이 어찌어찌 유다의 어떤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긴 하지만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다는 완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바로 이렇게 엄청난 국제적인 변동과 이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 하박국이 오늘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의 어떤 그 시대의 유다의 왕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에 붙어서 나라를 운영하고 이어가려고 했어요. 요시아가 느고와의 전쟁에서 졌을 때, 죽었을 때 여호아스가 3개월도 안 돼서 폐위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아가 보기에도 왕이 되기는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왕의 정통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냐는 거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열왕기상에는 그의 통치에 대해서 겨우 두 줄이 나옵니다. 중요한 시대거든요. 근데 겨우 두 줄밖에 안 나와요. 열왕기상 23장 26절에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의 엄마 이름은 누구였다? 그게 전부. 37절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통치 시대 그가 행했던 악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서에서 잘 나오는데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사르고 거부했던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부정과 박해와 불의로 가득 찬 어떤 그것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여호야김. 그래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이 두 절로만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왕의 어떤 모습이 한 시대를 측정하는 표본이 되는 어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감안할 때 여호야김이 그랬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앞서 하박국서 1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보았지만 남유다의 시상을 아주 참담했어요. 강포하고 폐역하고 겁탈과 강포가 넘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모습.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강대국을 우상 삼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유다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커녕 악하고 범죄한 이방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죠. 하박국이 그런 상황 때문에 특별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은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니까 그 악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박국은 요시야김의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때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겠던 왕입니다. 그의 주도로 예루살렘과 그 모든 유다 땅의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율법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새로 언약을 갱신한 왕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한 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심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의 완성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말씀 그대로 실천했던 유일하게 이렇게 언급되는 왕은 요시야 한 명이에요.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이 좋은 정도를 넘어서 요시야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미리 3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야할 것이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300년 후에 그 아들이 온 거죠. 하박국이 그 요시야의 시대를 살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감격과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나 보다. 이 나라에 뭔가 일어날 거 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다윗의 시대로 솔로몬의 시대로 만드실 건가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3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사람이 왕이 되었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발견했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했어. 성전을 중건했어. 여러분, 그런 왕이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워졌다고 하는 왕이 여호야김. 강포하고 폐역하고 겁탈과 지약이 가득한 나라로 만든 그 악한 왕이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이름 안 나오지만 역사적 맥락에 비춰봤을 때 요시야 같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여호야김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의 강포와 겁탈이 이렇게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자에게 기름 붓도록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괴로움은 남유다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 힘없는 약소국이라는 것,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유다의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고 좋은 왕을 세워주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좋은 선지자들 막 보내주시고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뭐가 이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인들을 불러다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하박국은요 유다의 악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이건 문제도 아닌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파괴적이고 잔인한 갈대아의 군대를 불러오시겠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3절에는 이 하박국이 갈대아인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여기 나오는 거짓된 자들, 악인, 패역 이 모든 표현이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 지금 갈대아인들을 향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 종종 하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다 거기서 거기야. 마음을 다 들춰보면은 그 안에 도둑놈 들어있고 살인자 들어있고 거짓말쟁이 들어있고 다 악인이고 죄인이지 않니? 우리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악당이고 모두가 도둑놈이어도 하나님 갈대아인들은요 클래스가 달라요. 앞에서 뭐 우리의 강포가 있었고 패역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유다의 강포와 패역과 죄하고 갈대아인의 패역과 잔인함과 그 악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놈들은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몰아붙여요. 잠잠하시나이까?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마치 재판정에서 아주 흉악한 살인범 죄인을 기소하면서 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 죄를 얼마나 심하게 다뤄야 되는지 그 죄악과 범행 과정을 샅샅이 밝히면서 배심원들과 재판장의 양심을 일깨우듯이 우리 정의의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검사의 고발처럼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갈대아인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일명 어부의 비유로 표현되는 갈대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갈대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든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여기 갈대아인, 이 하박국이 고발하는 갈대아인의 모습은 어부인데 권력을 남용하는 어부예요. 낚시로 잡고, 여기 보니까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은다. 여기 그러니까 낚시도 나오고 그물도 나오고 투망도 나와요.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는 도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대아인들, 이제 바벨론 나라죠. 이 바벨론의 신화에는 이 바벨론 백성들, 갈대아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면 마르둑입니다.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모든 자기 민족의 신화들의 어떤 신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루둑이 혼돈의 신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바다와 혼돈의 신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이 신의 도구가 뭐였냐면 그물이었어요. 세상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이 마루둑의 도구. 뭐 신들마다 자기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는 번개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마르둑 신의 이 그물을 가지고 마치 세상의 혼돈을 이렇게 다스렸던 것처럼 바벨론이 지금 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 일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낚고 잡고 끌어모으고 있대요. 사실 그 금을 바벨론이 사용하는 군대와 힘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수르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교만한 애굽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도구와 그러한 군대와 그런 힘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갈대아인들은 그 그물을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한 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큰 물고기만이 아니라 정말 새끼 물고기까지 다 끌어서 잡아서 정말 씨를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악한 어부인 거죠. 방금 읽은 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요. 낚시로 모든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기서는 이 자기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즐거워하는 어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악인이 즐거워하는 건 더 참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 악행을, 그 만행을, 그 권력의 남용을 즐거워합니다. 아주 강력한 중범죄로 여기는 살인을 예로 든다면 살인자도 살인자 나름이라고 들어보면 살인은 안 되는 일이지, 정말 나쁜 일이지, 흉악 범죄지. 하지만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랜 학대를 받았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죽였어. 실수와 잘못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또 어떤 앙심과 원한과 미움이 있어서 아 그래, 그래서 죽였구나 이해가 되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재미있어서 그래서 사람 죽였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연쇄살인마, 소시오패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뭐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갈대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 그물로 다 잡아 끌어 모아서 자기 먹이를 삼으면서 즐거워한대요. 좋아한대요. 16절에는 이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제사하며 두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미니이다. 여기 나오는 갈대아인의 모습은 그물에 제사한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줄 모르고 자기의 그물과 낚시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물에게 제사,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행동입니다. 투망과 그물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의 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우상의 거짓됨과 우상의 허망됨과 우상 숭배로 가중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죄악들을 하나님은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미신적이고 우상을 좋아하는 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16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서 아주 풍성하게 풍부하게 누린다라고 나옵니다. 이 갈대아인들의 풍요, 여러분 풍요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풍요가 어떤 풍요예요? 땀 흘려서 땅에서 얻은 풍요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복도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멸망시키면서 착취하면서 그들의 피를 갖다가 가지고서 피 묻은 돈으로서 누리는 풍요였어요. 악하고 잔인한 사채업자가 빚 못 갚는 사람들 신체 포기값을 써가지고 장기나 신체 팔면서 그렇게 이자와 돈을 갖다가 벌어다가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악한 사채업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 하박국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심정이 여러분 지금 마음에 좀 와 닿으십니까? 하박국이 지금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글로는 지금 다 전달되지 않는 어떤 정말 그 안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르짖음, 어떤 분노, 이 모순에 대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외침이 이 고백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12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사용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바벨론의 실체가 이래요. 그런데도 저들을 사용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사용해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요? 하박국의 지금 문제제기가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할 말이 더 생기는 거예요. 17절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만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 유다를 갖다가 갈대안을 통해서 갖다 심판하시겠다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갈대안의 죄가 비단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었어요. 아니, 그거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더 화가 나네. 하나님, 저런 어떤 악마의 군대와 같은 저들을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저 부대를 사용한다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 악마 같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호출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기 뜻대로 좌우하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원칙,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 불가합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이제 하박국 이야기에서 우리들 이야기로 넘어와 볼게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부조리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 사는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모순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괴리감과 모순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깊은 영적으로 잠에 든 사람입니다.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다면 이 모순과 이 괴리감을 감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고로 그 사람을 데려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으면서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런 사고로 데려가실 수가 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사업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일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겠다고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다 쏟아부은 그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자기 몸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던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갑자기 쫓아나실 때, 우리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고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하박국처럼 따져 묻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전쟁 한번 보십시다. 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전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유럽에서 복음주의자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와 한국 교회 현실,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 전 북한 땅 보면 이해 안 될 때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왕들이 70년에 걸쳐서, 3대, 4대에 걸쳐서 어떻게 체제를 저렇게 공고하면서 소비에트 연방도 무너지고 악한 나라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저 나라는 저럴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전국에 수천 개를 세워놓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있지? 우리는 그런 질문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괴리와 이런 모순 앞에서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긴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하기예요. 회피, 외면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의 문제를 외면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 뭐 세상 잘 돌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모순들, 그런 괴리들, 그런 거 그냥 일제히 다 델리트 키 딱 삭제 버튼 누르고 모든 것이 명쾌하고 단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셔. 물론 큰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순과 괴리 앞에서 기울기 혹은 편들기라는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세상의 모습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쪽만 보고 한쪽에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악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보인 상황에서 한쪽만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의 방점을 두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 죄악이 없는 것처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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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흰옷 입고서 행복하게 세상의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있어요. 반대로 죄악의 상황에 방점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죄악을 그냥 방치하시는구나. 나도 껴서 그 죄악을 당연시하고 죄악을 즐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려요. 하박국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하박국이,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갈대아인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간만 가지고 반대쪽은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 피하기나 기울기나 동전의 양면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현실의 모습을 회피하거나 직면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도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하지 알죠? 보수하고 진보하고 싸울 때 그리스찬들도 거기에 한쪽 편에 딱 들어가서 반대쪽을 무조건 악으로 봐요. 그럼 모든 게 명쾌해지거든요. 단순해지거든요. 쟤네 때문이야. 우리들이 이 모순된 어떤 현실을 갖다가 한쪽에 기울어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진실은 상관이 없어.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정신승리로 자기를 위안하는 자기의 합리화. 그냥 현실과 어떤 진실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 뭐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곳에서 온전한 사랑과 성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편할지 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씨름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돼요. 저는 이것의 이름을 껴안기라고 여러분 교환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포로가 된다면 이 사람이 장군이니까 이 사람에게 엄청난 어떤 고문과 또 전향하라고 한 유혹과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유혹과 공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스톡데일이 이 동료 포로들을 지킨 일을 굉장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조약 가운데 석방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용소 생활에 어떤 견디게 됐던 또 원동력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이 낙관론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나 언젠가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면 석방되겠지.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낙관론자들이 실제로 그 시기가 지났는데 여전히 석방이 안 되고 그 정글에 깊은 늪 같은 그런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상심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추수감사절이 돼도 우리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지 못할 거야. 그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부정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잔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시는 우리 상황을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옳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자들이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요. 악한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막 편집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겠지 합리화하고 정당한 대신에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신앙과 신학으로 짜 맞추기에는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단순하고 빈약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잡한 현실을 이것저것 잘라내면서 내 취향대로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내가 다 풀 수 없네요. 그 어려움과 복잡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씨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껴안기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그 뒤에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1강에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껴안다, 끌어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박국은 정말로 끌어안는 자, 껴안는 자였어요. 모순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왜곡하거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껴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 모양입니까?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방치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삶의 현장의 부조리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 그걸 여전히 두 개 다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죠. 근데 그걸 여전히 붙잡고서 신앙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왜 현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가를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하박국 2장에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죠. 아무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갈대아가 유다보다 더 악하다는 거? 그래, 도덕적으로 눈에 딱 놓고 보면 맞아. 갈대아가 더 악하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악한 거야. 왜? 다른 이방 족속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줬잖아. 내가 너에겐 율법을 줬잖아. 너희가 모든 족속에서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 되게 하겠다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부르고 너희들과 내 기름 부은 왕 세우고 선자를 보내고 그랬잖아. 쟤는 5억을 뇌물로 받았는데 난 500만원밖에 안 받았잖아요. 근데 500만원 받은 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진짜 이거 너무 치사한 거죠. 아니야, 너네들은 아예 500원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왜? 내가 너네 5억이 뭐야? 500억 줬잖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나누시고요. 저는 오늘 1장에서 마칩니다. 1장에 하나님, 이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로 오늘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2장은 안 읽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삶의 모순과 괴리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질문과 물음표를 가지고서 오늘 예배당을 떠나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답을 다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물음표로 끝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요나서입니다. 어떻게 악한 니느웨를, 악한 아수르를 하나님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악행을 모르십니까?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라고요. 어떻게 저들을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사해줄 수가 있어요? 요나가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말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야, 너 박넝쿨, 너 그거 아꼈니? 너 박넝쿨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니? 내가 죽더라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 니느웨에는 천지 분별 못하고 선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 수많은 가축들이 있다. 야, 너 박넝쿨 하나를 아꼈는데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물음표로 다 끝나요. 하나님의 대답이 물음표로 끝났지만 누구든지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 신앙의 고민, 그것들이 아직 대답을 듣지 못한 1장과 2장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하박국 2장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만 들을 수 있는 대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이 현실의 괴리와 모순을 가지고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서 끌어안고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부르짖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들어요. 마치 야곱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그의 삶이 대답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형 에서의 얼굴 보는 게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답을 영원토록 알지 못하고 영원토록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에게는 명백한 답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답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사이에서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삶의 모순을 끌어안고서 견디고 버티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 씨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끼어안고서 버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씨름하는 제목이 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의 이해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